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파키스탄군이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어제 사거리 450km 길이의 바브루-3 미사일을 인도양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수중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바브루-3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브루-3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바브루-2 미사일을 수중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한 것입니다. 파키스탄군은 바브루-2 미사일의 경우 지난해 12월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인도 역시 최근 몇 주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잇따라 실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들이 지난해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수십 차례 진입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군용기가 지난해 수십 차례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했다면서 과거 진입하던 중국 폭격기는 소수였지만 이번에 6대 폭격기가 진입한 것은 드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군의 홍6 폭격기 6대를 비롯해 윈8 조기 경보기 한 대와 윈9 정찰기 한 대 등 군용기 10여 대가 어제 이어도 인근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해 한국공군의 F-15K 전투기 등 10여 대가 대응 출격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즉각 직통망을 통해 항공기의 국적과 종류, 임무 등을 물어봤으며 중국 쪽에서 자체 훈련이라고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방공식별구역은 제3국 항공기가 영공을 무단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구역으로 영공 개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미 정보당국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 측 발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미숙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며 아마추어적인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약화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신한다는 미 정보당국의 발표가 있은 뒤 나온 첫 공식 반응입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 이메일을 대량 해킹해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에 넘겼다는 어떠한 혐의도 절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연방수사위원장 등 크렘린궁 인사 5명에 대해 인권위반 혐의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들은 러시아 사법당국의 억압적 체계에서 역할을 했으며 악명높은 인권위반 행위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알렉산드르 바르트킨 러시아 연방수사위원장은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를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쿠슈너 지명이 친족 등용 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쿠슈너의 변호인 측은 그가 뉴욕의 벤처자본회사 사무실 건물과 그로 인한 이익, 또 모든 해외 자산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슈너는 이와 함께 기업의 최고 경영자 자리와 뉴욕 옵저버 발행인직도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쿠슈너가 무역과 중동 분야에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의 차잉원 총통이 어제 온두라스 방문을 시작으로 중미 4개국 순방 일정을 개시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온두라스에 도착해 타이완과 온두라스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에 앞서 미국을 경유하면서 텍사스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을 만나 중국 당국의 분노를 샀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론하면서 미국 정부가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와 정부 차원의 공식 회담을 불허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10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잇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방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military retains significant capability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북한 전직 외교관이 고가의 수입차를 밀수하려다가 방글라데시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탈북 여성들의 한국 입국이 늘면서 가족 단위의 탈북 행렬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4도 사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 2에서 4m로 높게 일고 서해 북부는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과 관련해 미군의 대북 억지력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방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국제사회는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 정권의 수사와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려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ake seriously. And is concerned about the destabilizing rhetoric.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북한의 전날 위협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를 부과하려는 국제사회 대응을 주도한 것은 북한의 수사와 행동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군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전날 발언을 상기시키며 미국은 필요할 경우 그런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you also heard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 Ash Carter over the weekend indicate that the United States military retains significant capability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긴장을 낮추며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끄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니스 대변인은 북한이 현재 핵무기 프로그램 등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고립되고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시사한 북한에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maintains a significant deterrent capability militarily in the region.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영내에 매우 강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영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한 미군을 중요한 억지력으로 제시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준비 태세를 잘 갖추고 있는 미군 병력 중 일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발언에 대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위협과 관련해 얼마나 진전된 위치에 있는지를 논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take his comments seriously. We have to. Regrettably, we have to. But I'm not going to get into our own.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미래의 전술적 상황 진전에 대해선 추정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북한은 육자회담 절차로 복귀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탄도미사일 능력과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w's the time. We're well past time for Pyongyang to prove that they're willing and able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 process and to stop their
커비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매우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고 유엔을 통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것 역시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은 관심 끌기와 협상용으로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고 미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는 엇갈린 제안들을 내놨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8일 관영 조선중앙TV와의 문답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의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다.
이런 위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나온 겁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협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형적인 관심 끌기용에 불과하다며 몇 가지 복합적인 의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He wants to communicate to President-elect Trump that he's a player and President-elect Trump's got to deal with him.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의 협상 압박과 김 위원장 자신이 미국의 잠재적 위협이란 강한 이미지를 과시해 미국이 중요한 인물로 여기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적어도 수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정보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어떤 대응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압박에 매우 불쾌하겠지만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처럼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를 뒤로 미룰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이자 수천도의 마찰력을 제어할 수 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북한의 위협을 외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eople are kind of overreacting a bit to the anytime phrase. I think Pyongyang simply meant it as, you know, we can launch anytime.
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다는 건 북한 수뇌부가 과거에도 되풀이했던 수법으로 당장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꾸라는 압박 차원의 성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협박이 워싱턴의 정책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의회는 이미 초당적으로 강력한 대응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너무 많이 실패했던 미북 협상으로 선회할 여지는 매우 적다는 겁니다. 민간단체인 미국 대서양위원회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려면 적어도 수년이 더 걸려야 한다며 이 미사일 발사 위협은 당장은 공허한 협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셉 지출하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힌 만큼 올해 안에 이를 성공적으로 발사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mean, they're talking about test launching an ICBM, which is a real possibility in 2017. They seemingly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주변 국가 미국에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출한 이전 차석 대사는 그러면서 협상이 실패하면 미사일 방어 등을 통해 다른 비외교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역시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고를 통해 선 외교 협상 후 제재 압박과 공해상에서의 ICBM 파괴 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랜드연구소의 베넷 선임연구원은 협상은 평화와 안정을 전제로 하지만 북한 수뇌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핵국가로 인정받은 뒤에 평화협정과 미군 철수, 무력 침공을 통한 통일이기 때문에 협상은 과거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대대적인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엘리트들의 의식을 깨우고 핵미사일 시설 선제 타격 위협과 시험 발사된 탄도미사일 격추를 통해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즉각 복귀하라는 강력한 경고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가톨릭 교황의 언급은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엄중성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바티칸 주재 대사들을 상대로 한 신년 외교 정책 설명회에서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이 핵무장 경쟁의 위험을 초래해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황청은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에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 상황에 교황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전직 외교관이 고가의 수입차를 밀수하려다 방글라데시 세관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외교관은 과거 담배와 한국산 전자제품을 밀수하다 적발돼 추방 통보를 받기도 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적발한 밀수 차량은 영국의 롤스로이스사가 만든 고스트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만 30에서 40만 달러에 이르며 세금 등이 더해질 경우 수백만 달러에도 판매될 수 있는 고가품입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세관조사정보국은 방글라데시에 주재했던 북한 외교관 한선익 전 1등 서기관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량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차량을 수입하려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관조사정보국 모이놀 칸 국장은 한 전 서기관이 방글라데시 국내 구매자와 롤스로이스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그가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용해 관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세관조사정보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제의 차량은 수입 가격의 800%에 이르는 관세를 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관조사정보국은 항만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들어온 컨테이너 안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한전 서기관은 지난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밀수 범죄를 저지르다 방글라데시로부터 추방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시 외국산 담배 8만여 갑과 한국 삼성전자의 전자제품 약 43만 달러어치를 말레이시아로부터 들여오면서 음식과 음료인 양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관 측이 화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돼 추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전 서기관이 어떻게 방글라데시에서 다시 적발됐는지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문제가 된 롤스로이스 차량의 최초 출발지와 구입 경로 등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북한 외교관의 불법 밀수 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확인됐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북한 대사관의 손영남 1등 서기관은 미화 170만 달러에 이르는 금 27kg을 반입하다 공항에서 적발돼 추방됐고 2012년에는 또 다른 외교관이 포도주를 밀수한 혐의로 12,700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또 2015년에는 북한이 운영하는 다칸의 한 식당이 허가 없이 포도주와 의약품을 팔다 정부로부터 폐쇄 조치를 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북한 외교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직업적 혹은 상업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북한 외교관이 외교적 지위를 이용해 외화벌이에 나선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한편 VOA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엔 주재 방글라데시 대표부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9일 오후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훈춘시와 허룽시는 새해에도 북한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지방도시들의 대북 경협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훈춘시는 5일 국제 물류기지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북한 접경지역에 세관 한계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조 솔만자 세관으로 이름 지어진 이 세관이 신설되면 두만강 유역 북한 국경에 설치된 중국 세관이 3개로 늘어납니다. 훈춘시는 러시아 국경에도 세관 한계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훈춘에서 북한 라진항을 거쳐 사할린으로 들어가는 선박 항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닷길이 막혀있는 훈춘시는 라진항과 러시아 자르비노항을 이용하는 뱃길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훈춘시는 북한 접경 세관들을 잇는 도로와 인접 헤이룽장성에서 북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중국 취안어 세관과 북한 원정리를 연결하는 신두만강 대교가 완공된 바 있습니다. 북한 무산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 허룽시는 지난해 3월 시작한 국가급 변경 경제합작구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작구는 허룽 남쪽 두만강변에 있는 남핑 지역에 들어섭니다. 허룽시는 추정 매장량이 막대한 것으로 알려진 무산철광에서 나오는 철광석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주요 통로입니다. 중국 현지의 조선족 매체인 연변일보에 따르면 허룽시 정부는 난핑과 무산을 연결하는 철도뿐만 아니라 무산과 청진을 잇는 철로를 확충 개선하는 사업도 장기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해 허룽시는 도로, 전력 송전, 철도 등 경제 합작구 주변 기반 시설 건설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705와 2325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대북 경협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와는 크게 대조적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영국 리즈 대학의 애덤 캐스커드 교수는 중국의 대북 경협 사업이 대북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need to be consistent because they don't want to choke off the North Korean economy. They don't want to see a North Korean collapse. They would like
중국이 북한과의 경협 사업을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캐스커트 교수는 대북 경협이 중국 측에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지방 정부가 대북 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대북 사업에 미화 3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중국도 5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요. 영유아와 임산부 등을 위한 식량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미화 300만 달러와 50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9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중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이 같은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이 자금은 어린이와 수유모,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영양 강화식품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3월에 밀 2,500톤에 이어 5월과 6월에 밀가루 각각 2,350톤을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지원했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연속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북한에 10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2016년에는 수혜 지원 외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다가 지난달 중순 2017년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50만 달러를 지원한 것입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북한 주민의 70% 이상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부분 단백질이나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결핍된 식단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은 올해도 타가소와 고아원, 유치원, 소아병동 내 임산부와 수유모, 어린이들에게 영양 강화식품과 영양 과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매달 북한 9개도 60개 시 군내 취약계층 65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세계식량계획은 함경북도 수재민을 포함해 취약계층 68만여 명에게 2,950톤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북한 취약계층 한 명이 하루 지원받은 식량이 140g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당장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월 말에 영양 지원 사업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내년 12월까지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억 2,9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9일 현재 모금액은 2,465만 달러로 목표액의 19% 수준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최근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들이 절반 정도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비수기를 맞아 운항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주간 고려항공이 띄운 항공편은 편도를 기준으로 총 14편입니다. BOA가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 레이더 24 자료를 통해 고려항공의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 사이 운항 기록을 확인한 결과 베이징행 노선이 9편으로 운항 횟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3회, 상하이가 2회로 그 뒤를 이었고 셴양행 노선은 아예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고려항공의 웹사이트 등에 안내돼 있는 공식 스케줄상으로는 베이징은 주 3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 한 편도 결항되지 않았지만 주 2회 운영돼야 하는 블라디보스톡과 상하이, 셴양은 각각 3편에서 6편씩 미리 약속된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운영돼야 할 항공편이 28개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3주간 고려항공의 결항률은 50%에 이릅니다. 무더기 결항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은 어렵지만 당장 겨울철 비수기에 따른 승객 감소 현상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려항공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겨울에 승객이 적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기 노선으로 편성됐던 상하이 왕복편이 당시 일시적으로 부정기 노선으로 변경되기도 했었습니다. 고려항공과 함께 비행편을 이용해 북한으로 향할 수 있는 항공사로 알려진 중국의 에어차이나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베이징 왕복 노선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BOA에 전했는데 여행 비수기에 따른 한시적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현재 취항하는 4개 도시들을 비롯해 월 1회 쿠웨이트 노선과 전세기 형식으로 운영됐던 산둥성의 칭다오, 진안, 타이위안 등으로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 등으로 해외 취항이 가능한 항공기가 4대에 불과해 적은 숫자의 항공기가 쉴 새 없이 하늘로 향하는 것이 관측됐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비수기에 접어들고 쿠웨이트와 태국 등이 지난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항공기의 자국 내 입항을 금지하면서 여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탈북 여성들의 한국 입국이 늘면서 가족 단위 탈북 행렬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탈북민들은 같은 북한 출신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 여성들의 한국 입국이 늘면서 가족 단위 탈북민들의 한국 망명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 단위 탈북민의 한국 입국은 지난 2000년에서 2002년 38%를 기점으로 2003년에서 2005년 46%, 2012년에서 2014년 52%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엔 44%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 최근 발행한 북한 이탈주민 통계자료 인포그래픽스 15호 북한 이탈주민 가족편에서 공개됐습니다. 가족 단위 탈북민의 한국 입국 이유는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가족을 따라서가 20%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을 찾아서가 14%, 그리고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가 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성인 남성들이 체제 비판 등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던 1990년대와는 달리 2000년대 들어 먹을 것을 찾아 북중 국경을 넘나들면서 탈북 연령층이 다양해졌고 특히 여성의 탈북이 늘며 최근 이들이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가족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란 풀입니다. 남북하나재단 장인숙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연령층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그분들이 넘어오면서 최근 들어 여성들이 많아졌고 그때 넘어온 여성들이 이제 자녀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어머니들을 다시 이렇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족을 따라오거나 가족을 찾거나 이렇게 왔고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미래를 좀 찾아가고자 오기도 하고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배우자를 출신 지역으로 볼 때 북한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28%, 한국이 2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국 출신 배우자를 맞은 탈북민은 전체의 97%가 여성이었으며 탈북 남성이 한국 여성을 배우자로 맞은 경우는 3%에 불과했습니다. 취약전 자녀를 둔 탈북 가족은 전체의 20%로 탈북민 5명 중 1명은 미취약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자녀의 출생 지역은 한국이 86%, 중국 8%, 북한 5% 등으로 한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지난 2012년 78%보다 증가했습니다. 장인숙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해 한국에 온 탈북 청소년과는 달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한국에서 결혼해 낳은 취약전 자녀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탈북 여성들의 직업관과 부부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취업에 대한 인식, 즉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하길 원한다는 대답이 여성 응답자에선 63%, 남성 응답자에선 51%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업보다 가정일에 전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남성이 10%, 여성은 5%에 불과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설문에선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5%, 노후를 준비했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의 노후를 준비했다는 응답 73%와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 27%와 극명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론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41%를 차지했고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란 응답은 35%,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 23%,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이란 응답은 1%로 조사됐습니다. 주된 노후 준비 방법으론 절반에 가까운 47%가 국민연금을 꼽았고 예금과 적금, 저축성 보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탈북민 가운데 자녀와 같이 사는 이유론 자녀가 도움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32%,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서 23%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이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론 가족 간 의사소통의 차이와 갈등이 4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생활비 등 경제적 어려움 19%, 생활습관 등 사고방식의 차이란 응답은 8% 순이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현인혜 박사는 가족이 함께 한국에 올 경우 성공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아내 그리고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성이에요. 아무 나라의 이민자들이 가면 현지 적응이 제일 빠른 게 여성이거든요. 여성은 생활력도 강할 뿐만 아니라 유연해요. 가정 안정정책을 여성이 지금 실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게 곧 가족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인혜 박사는 다만 자녀와 아내, 남편 순으로 가족 구성원 간 정착 속도가 달라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탈북민에 대한 부부 교육, 아버지 교육, 남녀 평등 교육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인들과 몸싸움을 벌여 현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40대 북한인 노동자는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자들과 현지인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건 새해가 막 시작된 1일 새벽입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러시아 중부 타타르스탄 공화국 비소코고르스크 지역의 북한인 노동자 숙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인 한 명이 샴페인을 들고 북한 노동자들을 찾았고 이후 함께 어울리던 중 말싸움이 시작돼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 몸싸움에서 당시 5명이던 북한 노동자들에게 구타를 당한 러시아인은 보복을 위해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사건 현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타타르스탄 내무부 경찰국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러시아인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하키스틱 등을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49세 북한 노동자가 중상을 입고 9일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북한인 4명도 부상을 입었지만 현재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시베리아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지에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지 언론들은 지난해에만 1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추락 등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이 한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미국 정책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야당은 전통적으로 미국에 비판적이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최근 한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탄핵 정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여러 외교 정책들을 복잡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해 압박을 크게 강화하려는 미 의회의 최근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동북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미국의 조약 동맹인 한국이 탄핵 정국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야당의 정치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5%로 박근혜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의 2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야당이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책, 특히 대북 압박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미한 관계는 상당히 가까워졌고 대북 정책에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와 보조를 맞춰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데 동의했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 미국이 원하는 미한일 삼각협력 목표에 다가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한국의 야당들이 비판하는 정책들이라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뤄야 하며 개성공단은 다시 열어야 하고 사드 배치 일정은 늦춰서 차기 정부가 중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도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이번 주 괌에 있는 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부대를 방문합니다.
예.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위 제러드 쿠슈너 씨를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지명했다는 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짐바브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요?
예, 시 주석이 어제 베이징 나오이 타이에서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37년째 장기 통치하고 있는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마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택해서 지금 현지에 머물고 있는데요.
예.
예, 시 주석도 첫 정상 외교의 상대로 아프리카 지도자를 만난 겁니다.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습니까?
예, 오늘 중국 관영 CCTV가 소개한 데 따르면요. 시 주석은 중국 기업들이 짐바브웨 현지에 투자를 크게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경제협력 계획을 제시했고요. 또 군사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짐바브웨의 이익을 수호하는 일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또 지난 2015년 시 주석의 아프리카 순방 당시에 짐바브웨에 약속했던 이 40억 달러 차관 제공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실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짐바브웨 대통령은 뭐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아프리카에서 장기 집권하는 그 지도자로 유명한데
네.
오늘 이 당시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은 시 주석이 제시하는 이 경제 안보 협력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별다른 의견 제시는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1980년 짐바브웨가 이 독립 재판 후에 계속 최고 통치자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이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중국 정상과 한자리에서 대화하는 자체만으로도 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진 효과를 본 거라고 이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금 아프리카 순방 중이군요.
예, 20년째 해마다 이 첫 해외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찾는 중국 외교부장들의 전통에 따라서 왕이 부장도 지난 토요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돌고 있는데요.
네.
예, 첫 방문지였던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이 왕 부장이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협력체인 일대일로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어서 이 잠비아, 탄자니아, 콩고, 나이지리아를 방문 중인데요. 중국 국영철도 회사가 중국의 표준 기술로 건설에 참여한 탄자니아 잠비아 철도를 둘러보고 또 사회의 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이들 국가들에 약속했습니다.
네. 외교부장도 새해 첫 순방으로 아프리카를 지금 방문 중이고 시 주석도 아프리카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렇게 아프리카에 신경을 쏟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네, 지구상의 최후의 미개발 대륙으로 꼽히는 이 아프리카의 시장 확보를 위한 영향력 싸움에서 일본을 비롯한 다른 경쟁국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의도로 외신들은 분석 중입니다.
네.
예, 특히 일본하고 중국은 지난 1990년대부터 경쟁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투자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예.
예, 지난해 여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 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를 방문해서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마음을 돌려잡아 놓으려는 노력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방위상이 이번 주 이 괌에 있는 사드 기지를 방문하는군요.
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목요일부터 이틀간 이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작은 섬이죠. 괌을 방문한다고 오늘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는데요. 이나다 방위상의 이번 방문 목적은 현지 미군이 운용 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현장을 둘러보는 게 주 내용이고요.
예.
예, 오키나와 주일 미군의 괌 이동 준비 상황도 살필 예정이라는 게 일본 방위성 측의 설명입니다.
네, 일본에서도 지금 이 사드가 국방 현안이 되고 있나 보죠?
예,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군의 이 사드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본 정부는 2016 회계연도 3차 추경 예산에 이 사드 연구 조사비를 포함해서 천억 엔의 방위비를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고요. 원래는 사드 도입 결정 시기를 2019년에서 2023년으로 잡았었는데요. 최근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잇따라 동해에 떨어지면서 계획을 앞당겨서 내년 여름까지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집권당 내에 특별기구까지 이제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 측은 이미 사드를 일본에 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방위성을 비롯한 정부의 현장 검토, 이 최종 결정만 남은 셈입니다. 일본 집권당인 이 자민당 안의 공식 기구인 북핵 미사일 대책 본부는 지난해 11월에 이 사드 도입을 정부에 요구키로 방침을 정하고
예.
예,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과정을 집중 관찰 중입니다.
네, 요즘 한반도 주변에서 이 사드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사드가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이 미군이 적의 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요격용 미사일로 유명한 게 패트리엇인데요.
예.
예, 이 패트리엇 미사일은 지난 1990년대 초반에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군의 스커드 또 알후세인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아주 높은 명중률을 보이면서 압도적인 실전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패트리엇 미사일은 특정 군사기지 아니면 이 중요시설 밀집지 등 한정적이고 좁은 지역의 방어 용도로 개발됐기 때문에
네.
예, 넓은 지역을 타격하는 탄도 미사일에는 취약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패트리엇 네. 미사일의 단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체계가 그러면 사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 광범위한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날아오는 핵탄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대기권의 상층부 까지 높은 고도로 올라간 뒤에 떨어지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발한 게 바로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입니다.
예.
예, 보통 이 패트리엇과 함께 이중 방어 체계를 형성하는데요. 사드가 100km 이상의 고도에서 탄도 미사일을 먼저 요격하고요. 그다음 패트리엇이 10 내지 20km 고도에서 다시 한번 요격하는
예,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들도 뭐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한국은 이제 주한미군 기지에 이제 사드 배치를 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배치지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뭐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또 중국이 반발을 하는 등 여러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아니 일본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일본은 이 사드 포대를 설치할 입지 조건과 관련해서 인구 밀도가 낮은 이 후보지로 선정될 환경을 갖춘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이 심각한 갈등은 예상하지 않아도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도 이 한국과는 상황이 다른데요.
예.
예, 일본의 경우는 이 중국 대륙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드를 도입해도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할 소지가 적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서 이중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면서 지난 2006년 그리고 2014년에 이 사드 체계 일부인 X밴드 레이더를 배치했는데요.
예.
예, 이때도 중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한국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데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계획과 관련돼서 중국은 지금 연일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요?
예, 중국이 최근 한국산 화장품 그리고 식품 일부 품목의 무더기로 수입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예, 오늘 공개된 이 중국 검역 당국의 2016년 11월 수입 불허 식품 화장품 목록을 보면요. 해당 기간에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화장품 28개 중에 19개가 한국 기업 제품들이었고요.
네.
또 12개 한국 식품도 수입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의 수입 제한을 이 사드 배치에 반발한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예.
예, 하지만 이 한국 정부는 일부 제품의 품질 문제 때문으로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건 아니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미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사위가 백악관에서 일을 하게 됐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사위 제러드 쿠슈너 씨를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쿠슈너 씨가 선거운동과 정권 인수 과정에서 대단한 자산이자 신뢰할 수 있는 자문이 되었다면서 앞으로 새 정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예.
예, 유대계 미국인인 쿠슈너 씨는 무역 그리고 중동 정책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선거운동 기간에도 쿠슈너는 자주 거론됐던 인물인데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아볼까요?
예, 쿠슈너 씨는 만 36살로 트럼프 당선인의 큰딸인 이반카 트럼프 씨의 남편이죠. 미국 명문대학인 하버드대학교 졸업생으로 그동안 이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해왔고요.
예.
이번에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지명됨에 따라서 사업에서 모두 손을 떼고 외국 자산, 벤처 자본회사 지분 등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지나치게 가족에게 의존한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다고요.
네.
이번 쿠슈너 씨가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정식 지명을 받았는데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우선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 6명이 로레타 렌치 법무장관과 미국 정부윤리청에 이 서한을 보내서 쿠슈너 씨 지명이 친족 등용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조사할 걸 촉구했습니다.
예.
예, 또 쿠슈너 씨가 이 자산을 대부분 처분한다고 해도 백악관에서 일하면서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를 완전히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친족 등용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이제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이 법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예, 지난 1967년에 린든 존슨 대통령 때 제정된 법인데요.
예.
예,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정부 기관이나 자신이 관할하는 기관에 가족이나 친척을 등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예.
예, 존슨 대통령 전임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를 이 법무장관에 등용했었는데요.
네.
예,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나온 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쿠슈너 씨의 변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백악관 보좌진의 경우는 이 친족 등용 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1993년에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여사를 건강보험 개혁을 맡아 이끌게 했었는데요.
예.
예, 당시에도 친족 등용 금지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워싱턴 DC 법원이 백악관 보좌진은 법의 저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예, 특히 정부에서 보수를 받는 직책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예, 쿠시너 씨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4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가 2에서 4미터로 비교적 높게 일고요. 서해북부는 0.5에서 2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1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영하 4도고요.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 기온 영하 4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4도, 낮에는 영하 12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3도, 낮 기온 영하 10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하루 종일 영하권에 맴돌겠습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는데요.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 낮 기온 2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는 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영하 0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1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22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기온 영하 12도입니다. 장진 역시 아침에는 영하 22도까지 떨어지고요. 낮에는 영하 11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 기온 영하 13도, 웅계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5도, 그리고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 기온은 영하 18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한때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가 2에서 4미터로 다소 높게 일고 서해북부는 0.5에서 2미터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1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파키스탄군이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어제 사거리 450km 길이의 바브루 3 미사일을 인도양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수중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바브루 3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브루3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바브루2 미사일을 수중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한 것입니다. 파키스탄군은 바브루2 미사일의 경우 지난해 12월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인도 역시 최근 몇 주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잇따라 실시하는 등 양국 간 군사력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들이 지난해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수십 차례 진입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군용기가 지난해 수십 차례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했다면서 과거 진입하던 중국 폭격기는 소수였지만 이번에 6대 폭격기가 진입한 것은 드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군의 훙6 폭격기 6대를 비롯해 윈8 조기 경보기 1대와 윈9 정찰기 1대 등 군용기 10여 대가 어제 이어도 인근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해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등 10여 대가 대응 출격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즉각 직통망을 통해 항공기의 국적과 종류, 임무 등을 물어봤다며 중국 쪽에서 자체 훈련이라고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방공식별구역은 제3국 항공기가 영공을 무단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구역으로 영공 개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미 정보당국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미국 측 발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미숙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며 아마추어적인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화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신된다는 미 정보당국의 발표가 있은 뒤 나온 첫 공식 반응입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 이메일을 대량 해킹해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에 넘겼다는 어떠한 혐의도 절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연방수사위원장 등 크렘린궁 인사 5명에 대해 인권 위반 혐의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제재 대상 러시아 관리들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연계된 남성 2명과 함께 미국의 마그니츠키 법에 따라 제재가 부과됐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이들은 러시아 사법당국의 억압적 체계에서 역할을 했으며 악명높은 인권 위반 행위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알렉산드르 바르스트킨 러시아 연방수사위원장은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중국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잭마 회장을 만나 미국에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마 회장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며 특히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제품 판로를 개척해 미국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마 회장도 미국의 기업과 농부들이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과 아시아에 제품을 팔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마 회장의 이번 회동은 트럼프 측과 중국 정부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난달에도 한국계 일본 기업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사장을 만나 500억 달러 투자와 일자리 5만 개 창출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타이완의 차잉원 총통이 어제 온두라스 방문을 시작으로 중미 4개국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온두라스에 도착해 타이완과 온두라스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적 상황과 두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끊임없는 도전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확고한 형제와 결속은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